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뿌리채 뽑히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예후는 9장에서 요람, 아하시아, 이세벨을 죽였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그 잔당들, 특히 다섯 개의 적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칼날을 통해 심판을 이루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0장에서 예후의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아합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자손들이었습니다. 약 70명의 자손들이 사마리아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들을 직접 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편지를 썼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그 편지는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의 귀족, 장로, 왕자들의 교육을 맡은 후견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없을 시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예후는 왜 그들에게 갑자기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그 내용은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아직 무기도 있고 또 아합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한판 붙어보자라는 도발이었습니다. 이 예후의 도발에는 여러 가지 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는 상대편의 패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망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지도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미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도 이미 예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들을 감싸왔습니다. 두 번째 수는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예후는 두려움 속에 순종으로 맹세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내게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의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이들은 왕자 70명을 죽여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그 머리들을 모아 성문 어귀에 쌓아두게 한 뒤에 다음 날 아침 백성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신이 직접 아합의 아들들을 청산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던 지도자들을 통해서 처리하게 한 이유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왕권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합을 쫓던 지도부가 직접 그 아들들을 쳐서 죽여 예후에게 보낸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가 편지를 통해 스스로 지도부 스스로 왕족을 죽이게 만든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우리에게 하나의 다른 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편지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죽일 때 왕의 임봉된 편지를 통해 이스라엘 귀족과 장로들을 협박하여 나봇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이미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나봇을 거짓 모함으로 죽인 이스라엘 지도부들의 간사함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로도 그들을 통해 아합의 자손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무리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무리들입니다. 아합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 가문의 수족 행세를 하며 그 아들들을 가르치고 호위했던 사람들은 대세가 바뀌자 바로 줄을 바꿔 탑니다. 이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세가 되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들끓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친한 척을 하고 같은 편이 되고자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한 외적인 권력 때문에 콩고물을 위해 나에게 접근한 사람들은 내가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으며 나에게 칼끝을 겨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권력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의 치에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칼을 휘두른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왕의 권력에 취해 이세벨이 편지로 나봇을 죽일 때 자신의 자손들이 동일한 편지의 방식으로 7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될 줄은 이세벨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칼을 휘두른 자는 결국 그 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라질 권력의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칼을 칼집에 넣어 꼭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후의 칼날이 향한 적은 바로 아하시아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죽이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친척입니다. 형제라고 번역된 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친척, 친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미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친척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남유다의 친척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자와 태후에게 문안하러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친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 북이스라엘파가 아시아의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찾아온 그 길에 예후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가는 예후가 우연히 그들을 길에서 만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양털 깎는 집, 베트 에게트라는 묶음의 집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집은 뜻이 묶음의 집이라 불리었는데 목자들이 양의 털을 깎기 위하여 그 양들을 묶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잡으며 사로잡으라 라며 죽이기 위해 묶는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문안을 왔다가 참으로 어이없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죄인들의 길입니다. 오늘 아시아의 친척들은 다윗이 걸어갔던 말씀의 길,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하여 걷는 그 길이 아니라 바알의 길을 걷던 북이스라엘의 왕조, 그들과 화친을 맺고 죄인들의 길을 걷다 하나님의 칼날이 된 예후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뻔히 싫어하시는 악한 길을 때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으로, 나 자신의 안위와 권력 때문에, 욕망 때문에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피할 수 없는 베트 에게트, 곧 묶음의 집, 사망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칼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세 번째 대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잔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나아가던 예후에게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갑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간 사람으로 유추됩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농경 문화에 익숙해진 그들이 탐욕과 풍요함에 취해 바알 신앙에 흡수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레갑 자손은 실제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성전 한 방에 모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가득 따라 마시게 하는 유혹을 내밉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은 여호나답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의 말도 몇백 년 동안 지켜오는 이 레갑 자손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고 일러주셨지만 그 말씀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 명령을 내린 경건한 여호나답이 오늘 예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예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후라 할지라도 혹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쿠데타로 비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이 여호나답이 함께하는 것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안부를 묻고 여호나답이 자신의 편임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병거에 올려 태웁니다. 함께 병거에 태운다는 것은 한 뜻, 같은 목적으로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좋게 봐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후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합의 자손 70명이 죽어서 왔을 때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런데 지금 예후의 고백은 그 내용이 조금 변질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후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키나라는 단어로 질투, 시기, 열심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드러냈던 예후가 점점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는 초점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이 아름답게 진척이 되어져 갈 때 그 모든 것이 마치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에 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들이 이 위기를 통해 무너졌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울은 초점이 흐려지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무기고를 자랑했던 히스기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후의 고백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열심을 보라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후를 통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지금은 예후에 대한 심판의 때가 아니라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후의 칼날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잔당들을 없앴다면 여호나답과 함께한 예후의 칼날은 네 번째로 종교개혁의 성격을 띠며 바알 숭배자들을 향해 급히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예후는 한 가지 계책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예후의 칼날은 왕족과 정치적 세력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의 종교적 색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 방식은 지금으로 치면 함정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란 범죄의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함으로 단속하는 수사를 의미합니다. 함정수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수사와 범위 유발형 수사가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은 이미 죄를 지을 범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 판매에 대한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마약을 사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잡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범위 유발형은 그 함정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다소 고의적인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에게 마약을 하도록 유혹하고 계속해서 강권하여서 마약을 하게 만든 뒤에 잡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그 고의성이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후의 함정은 기회 제공형에 가깝습니다. 예후는 숨어있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큰 제사를 드린다고 미끼를 던지고 바알 숭배자들은 그 미끼를 물고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후는 예복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과 더불어 그들에게 들어가서 혹시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이곳에 참석한 자들이 있다면 다 나가도록 쫓아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을 모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죽여 없애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목상들을 헐어버리고 그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삼아버립니다. 이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함께 모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영벌과 영생을 명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이 바알의 신전에 모인 자들은 새로 왕이 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였구나, 우리의 시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그들의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탐욕과 권력을 쫓아 거짓된 길을 걸어간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불현듯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권력과 탐욕과 우상을 쫓아 걸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비주류로 취급을 당하며 고난을 받던 여호와의 종들은 심판과 구원의 소식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0장을 통해 예후의 칼날이 향했던 다섯 개의 적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통해 심판한 아합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에서 만나게 한 아하시아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잔당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의 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예후는 이 적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이 적을 맞닥뜨렸을 때 예후의 칼날은 무뎌졌습니다. 미친 듯이 빨리 몰았던 그의 말의 속도는 한없이 느리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질투와 열심도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적은 바로 예후 자신이었습니다. 28절,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 이후 분열 국가가 되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도를 무너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 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 칼날을 들고 그 금송아지들을 부수고 말씀을 쫓아 바른 절기와 바른 제사장과 바른 성전의 제사를 회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와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신의 왕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후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막상 없애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나 자신을 배반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예후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는데 금송아지를 내버려 두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적, 가장 제거하기 힘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예후, 말을 미친 듯이 빠르게 몰며 칼을 휘두르며 치밀한 계략을 통해 적들을 무찔렀던 예후, 그의 칼날이 막상 자신을 향할 때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잘라야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칼날은 무뎌졌고 그의 말은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개혁을 외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의 권리와 탐욕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자르려고 할 때 그 칼날은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상반되는 두 가지 평가가 내려집니다. 먼저 30절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후의 가문은 아합 가문을 멸절한 공로를 인정받고 사대를 이어 왕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가 아까 했던 말까지 되짚어보면 예후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있었으나 전심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은 많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고백할 만한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우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유익과 부딪히는 순간에 그 개혁의 칼날을 거두어들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유익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으셨듯이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꺾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조건적인 순종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유익과 일치될 때에는 열심으로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종을 유보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32절에서 33절은 예후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때에 라는 것은 예후가 왕에 올라 다스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비록 4대에 이르는 왕위 계승은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후는 그 이후 외교와 정치에 있어서 패착을 두게 됩니다. 예후는 처음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왕을 죽였고 이세벨을 죽였기에 시돈과의 관계와 남유다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람은 여전히 기세 등등하였고 그 상황에 예후는 아수르를 택하여 그와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람의 하사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북이스라엘의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을 빼앗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는 말처럼 예후가 고립된 상태에서 만약 아수르를 붙들지 않고 금송아지를 허물어버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아람까지 무찌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올렸을 때 그의 칼날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후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에 자신의 권력과 유익 앞에서 스스로 그 칼날을 거두어들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 이기심의 눈이 먼 영적인 근시와 원시와 난시가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나를 향할 때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향할 때에 그 칼을 기꺼이 휘두를 준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꺼이 그 칼날에 나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칼을 대는데도 기꺼이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이는 의사가 우리에게 칼을 대는 목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은 때로는 아프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정욕을 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도록 하시는 말씀의 칼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의 칼날이 나를 향할 때에 피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배이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 안에 욕망의 스카이캐슬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 거룩한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우와 같은 조건적 순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전심은 없었던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 욕망, 스카이캐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검 아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두게 하셔서 나의 욕망을 잘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의 안위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고향에서 돌아오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과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